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무엇을 믿죠?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난감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기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 아무리 많이 공부해서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또 신학적인 언어라는 것도 굉장히 또 사실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하나님을 어려운 단어로 써서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설명과 이해를 한쪽에 놓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믿는 어떤 것을 한쪽에 놓고 본다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순환 논리 같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순환 논리에 빠져서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순환 논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뚫고 그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영원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아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안에 우리가 쑥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역대기서를 새벽기도에 보고 있는데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그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그 아들 때에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철저히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계속 만나면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만났잖아요. 일천문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받고 지혜도 얻고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얻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점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때에 가서는 훨씬 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고 결국 가서는 죄악 가운데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제 간증과도 비슷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좀 섞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모태신앙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 간 것은 초등학교 때 교회를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남는 교회를 간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어떤 전도로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그냥 어쩌다 한번 간 것이었고 정말 신앙생활을 진짜로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던 해 첫 번째 토요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제가 그냥 자의로 나간 것이 아니라 제 모교의 목사님과 그리고 고등부 회장이신 형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고등부 회장도 그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왔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어서 교회를 그날 갔습니다. 근데 그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렇게 교회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우리 1월 달 첫 번째 주 토요일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운데 난로를 피고 있는데 그래서 삥 둘러 앉았는데 굉장히 추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갔더니 전도사님도 계셨고 이렇게 1, 2, 3학년 선생님들도 계셨고 또 그때 이제 굉장히 좋은 신앙의 선배와 친구들을 만나서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신앙이 자랐고 그리고 제 생에 있어서 가족을 빼고 가장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만남이 그때 그 만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때 신앙이 별로 없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고등학교 올라가는 첫 번째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를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 참석했어요. 물론 신앙이 있어서도 그랬지만 그때 사귀었던 친구들도 굉장히 좋았고 또 그 친구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친구 따라서 막 열심히 예배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주일 저녁 예배도 나가고 철야 예배도 나가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그림책을 주셨어요. 뭐 사주셨는지 뭐 누가 1등을 물려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그림책이 있었는데 어떤 그림책이 있었냐면 성경 그림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책의 내용들을 아직도 생생해요. 막 그 삼손이 눈이 이렇게 허해가지고 맷돌을 굴리는 장면들, 막 노아의 홍수에서 막 사람들과 짐승들이 울부짖는 장면들, 막 자기 몸집 반만한 포도송이를 막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그런 장면들,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한 입 깨물고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담에게 건네주는 장면들, 막 이런 내용들의 그림책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그림책이 몇 권 있었는데 뭐 요즘처럼 막 그림책을 막 이만큼 책꽂이에 꽂아놓고 지내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림책이 저희 집에 있지 않았는데 그중에 성경에 관한 그림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도 성경 그림책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하나님이 계시냐면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노아의 홍수, 뭐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막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면서 지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신앙이 있지도 않으셨는데 왜 저한테 그런 성경 그림책을 주셨는지 그건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한 6살쯤인가 왜냐하면 그 동네에 제가 6살까지밖에 안 살았으니까 6살이나 그 좀 전인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막 노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사람 땅이 어디서든 하나님 땅이지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땅은 하나님 건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 것이 될 수 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그때 잘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아, 땅이 하나님 거지 무슨 사람 거냐.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도 신앙에 관한 조기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갖는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 산 증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회에도 보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끊임없이 신앙을 교육하고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는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어떤 젊은 혈기에 부인하고 막 부정하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부족이 있고 종족이 있지만 종교가 없는 부족과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종교와 종교에 관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선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동화책을 읽으면서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긴 알았지만 그때 제가 그렇게 알았다고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오해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죠.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자연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었듯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연히 한 자기의 지식대로 본인의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있죠. 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인간의 추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조차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대상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을 뿐이지 본인의 어떤 신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궁극적인 가치를 향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고 또 많은 오해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개미가 인간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인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개미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거기도 보면 그래요. 개미가 사람들을 이렇게 뭐 추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손가락들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뭐냐면 개미들은 인간을 경험하는 것이 개미가 경험한 인간은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뭔가 불그스름한 다섯 개 물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것이 개미를 막 괴롭히기도 하고 막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나중에 와서는 그 손가락들을 뭐 신앙으로 섬기는 개미들도 나타나고 이게 소설입니다.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개미가 볼 때 사람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그냥 개미 입장에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단편적으로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강아지들조차도 개들조차도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느냐?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막 맛있는 거를 잘 주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맛있는 거 달라고 해도 저 눈길도 주지 않고 자기만 막 먹는 그런 모습을 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개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개가 그것을 어떻게 느낄까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과 조는 것의 차이를 과연 개가 알 수가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인간은 그런 오해들 가운데 또한 자기들의 필요 가운데 수많은 우상과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종교들은 나름대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며 만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어떤 득도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만들어낸 종교들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오해가 만들어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당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믿음 위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은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도 오해가 섞인 어떤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 꼭 구원에 필요 없는 꼭 구원에 상관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한 부분들이 조금 달라서 세상에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성교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파들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파들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구원에 관한 확실한 믿음은 우리가 똑같이 받은 대로 공유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교파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신 확실히 말씀해 주신 구원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계시를 중심으로 신앙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고 난 후부터는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섞일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뭐 제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막 어릴 때 TV에 보면 뭐 하늘의 옥황상제 뭐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처럼 그냥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 갖다 붙여도 그냥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단 한 번밖에 없으셨고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에서 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인간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다라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이의를 제기하실 분 계십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나를 가장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함이 바로 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런 전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죄악이 사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도적질을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사기를 치는 것도 다 자기를 사랑함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죄를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어떤 꼬임에 넘어갔습니까? 이것을 선악을 알게 되는 이 나무 열매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에 그런 속임에 깨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어떤 경위입니까? 그 하와가 선악과를 줌으로 아담이 그것을 먹었잖아요. 먹을 때는 어떤 원리가 작용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여인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줌으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여인은 먹어보라 했는데 그 여인이 먹어보라 한 것을 먹었거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도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바로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생명의 길로 걷기보다는 바로 잘못된 죄악의 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로 자꾸 걸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도 제사 제도를 가지고도 인간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못 박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리셨는데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당신 자신을 매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만약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내 자신의 자랑과 내 자신을 사랑함과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을 못 박는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아,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 구원이 바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어떤 물론 완성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의 길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첫 발을 내딛었다면 이미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이 죄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점차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단순히 법정적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걷도록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베푼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죠. 그런데 의인 가지고서는 세상이 말하는 의인 가지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하와를 정말 사랑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에 그것도 역시 원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남을 사랑, 이웃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만 자기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만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역시 알게 되었는데 인간은 원래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단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그 역사하셔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바로 이 도우심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성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 말씀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예수님, 그리고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삼위일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삼위일체가 뭡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질문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저 뒷문을 열고 옆으로 지나가셨는데 선생님이 그럼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배워라.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그 말씀이 예언이 돼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말씀이 사실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이 바로 여기 삼위일체에서도 나왔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뭐 해도 있고 햇빛도 있고 또 햇볕, 따뜻한 열도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다 다르지만 다 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도 있죠. 근데 뭐 세 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삼위일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구운 강사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고 아들에게는 아빠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쉬운 설명이긴 한데 이런 설명은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양태론과 굉장히 가까운 어떤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못한 설명입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정확히 설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데 이 찬송 성경책이 탁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경험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훨씬 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경험해서 만들어낸 언어체계 안에서 그것을 훨씬 벗어나 계신 분을 우리가 이 언어체계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그 설명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처럼 도대체 우리의 어떤 논리로서는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을 고백한 언어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하실 때 기도는 누구에게 하죠?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삼위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을 어떤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언어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를 머릿속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신앙인으로서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 삶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론은 뭐 신학자들에게만 사실 필요한 거예요. 뭐 목수가 나무를 막 자르는데 1초에 몇 번, 뭐 몇 도 각도로 어느 정도 밀대와 당길 때를 몇 대 몇의 힘을 배분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몸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쓱싹쓱싹 나무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공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혹시 알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수가 막 나무를 열심히 자르는데 목공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뭐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몰라요. 와가지고 당신은 톱을 몇 도 각도로 그리고 1초에 몇, 뭐 1분에 몇 번 그리고 밀 때와 당길 때를 힘을 몇 대 몇으로 분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수는 난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내가 당신보다 나무를 더 잘 켤 겁니다. 열심히.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삼위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를 말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로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말로 담길 수 없는 분을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니 그것이 납득되지도 않고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사람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전도해야겠습니까?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생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전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맨날 얼굴을 찡그리고 교회 나오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도 맨날 아유, 교회 갔더니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이번에 총력 전도 주일인데 우리 교회 한번 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수님 막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진정한 전도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실 때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전도의 풍성한 열매도 그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만나서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만나서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셨고 더욱더 깊이 만나셔야 되고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갈 때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더욱더 그 신앙과 삶이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